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이유와 모든 행태의 때가 있으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으로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하리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주둥과 같이 사람으로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흙에 돌아가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흡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흡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일을
다 같이 22절 그러므로 21절 인생들이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오기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공경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런 제목 갖고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큐티 하묘 또 토요일날 큐티 나누면서 3장 또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은 꼭 이맘때 되면 더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반은 후회하면서 야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들을 내가 왜 이렇게 규모 있게 시간을 못 썼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반면에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성도라면은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거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나 귀의삶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보고 그 인생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삶을 살 것인지 지혜를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화살과 같은 세월 속에서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서 세월을 맞이해야 되는가 또 2023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세월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자세를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를 대하면서 또 전도서를 큐티하면서 전도서를 살필 때 우리가 보는 포커스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인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거 뭐 의인도 제대로 못되고 악인은 제대로 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전도서 책은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허무적인 것이다. 이런 부정한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말들만 보고 이런 부분만 보면 이 세상의 하는 일들이 염세적이고 허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그런 삶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건 피상적인 그런 관찰이에요. 반면에 전서를 읽을 때 반복되는 또 하나의 구절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3장, 5장, 7장, 8장 또 인생의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으라 라는 이야기들이 2장, 5장, 8장, 9장 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숙고하라 이야기가 3장, 8장, 11장, 12장 하나님께서 현재 모든 사람들의 질,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의 그 질들을 살피신다는 내용이 3장, 5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허무와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관찰하신다는 그런 삶을 대비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새벽에 큐티 나누면서 험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할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왜? 우리 인생은 뭐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갖고 우리가 의미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전서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전서의 주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놓치고 전서가 보면 인생 다 그런 거요. 죽어봐야 알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요. 그렇게 결론을 짓게 돼요. 그렇지만 12장의 결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들어봤으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꼭 일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3장 부분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로 9절을 시간에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허무함. 그리고 10절의 15절은 세월이 주는 교훈으로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6절로 22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17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이 전체에 대해서 주제를 말하려면 뭐다? 시간.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시간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3장 우리가 16절부터 22절 읽었습니다만은 3장 전반을 좀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의 9절 말씀은 뭘 얘기하자면 시간의 허무입니다. 시간의 허무.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피면 인생이 해 아래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총 망라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14쌍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 14쌍이니까 반을 나누면 14개 14개죠. 이 14개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의 사건들 그리고 14개는 부정의 사건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시간의 교차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전사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하기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열심히 긍정이든 부정이든 살아온 그런 인생의 총 망라된 삶을 볼 때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라면서 시간의 허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해 아래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결과를 수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모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 결정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론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속에서 인생의 긍정적인 사건들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낙관주의가 되고 부정적인 사건, 즉 죽고 질병들고 노쇠하고 상실하고 미움들의 경험한 비주관자들은 이것이 뭐가 돼요? 이 비관자들은 허무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인생을 낙관만 할 것인가? 비관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의 구절 속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일하는 자하고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정처는 젊었다가도 노쇠로 변질하고 또 삶은 죽음으로 변하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이다. 이 부분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갖는데 그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주는 교훈이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때를 정해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4절 1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들었다 말합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빅뱅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큰 충돌에 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 속에서 이것이 진화돼서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빅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365일 44절 낮과 밤 때를 정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세상 만사를 하나님 손안에서 섭리하고 지배하고 운영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과 자연계획을 한 생멸과 과정과 인간 만사의 때와 시기를 자신의 주권대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사를 미리 정해놓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그 정해놓은 계획에서 오차 없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하계만 보더라도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그죠? 그 많은 은하계, 지구 주변에 있는 은하계가 또 다른 은하계, 많은 은하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잘 도는 것 보면 다 하나님의 운행에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인생만 봐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신으로 막측합니까? 그죠? 그 하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다 오묘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 망막세포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큐리티 할 때도 눈동자로 시큐리티 하는 것이 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카피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카피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묘망측하게 지으시고 내 인생의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은 시간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존재하려면 지금 시간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대에 내가 살아있어야 시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은 지금 하는 순간 지금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 때문에 엄밀한 의미 속에서 지금은 없어요. 지나갔어. 그만큼 인간에게서는 시간에 제재받고 유혹받는 존재가 뭐요? 인간의 시간적 존재란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세월은 공통성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과 세월 똑같이 유한하고 빠르게 지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겸 송년주일 보내게 돼요. 엊그제 우리 새로 기도 제목 나누어서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갑니다. 꽤 짧은 인생, 그것을 가르쳐서 초로 인생이라 말합니다. 마치 풀잎이 한 방울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성경에도 인생의 짧다란 사실들을 그렇게 일깨워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가 새벽에 드라이브 할 때 안개가 다 끼더라도 해가 뜨면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개란 말은 연기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안개나 연기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다라는 사실. 시편 39편에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인생 시편에서 90편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 지금 다 100세 시대 지향을 하지만 그건 역시도 뭐요? 기껏해야 한뼘 길이와 같다는 거야. 요분 7장 6절에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낸다. 배틀 배짱은 촥촥촥 잡아서 들실 날씨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슉 지나가는 게 내 세월 지나가는 게 배틀보다 먼 빨리 지나가는 거야.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에 제약받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모든 걸 누리고 가지고 뭐 후회 없는 삶들을 살아보았지만 역사적으로 최고의 왕이었지만 모든 것이 주인이었지만 시간만큼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 역시도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화요일날인가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두 회 동안 한국 침례회 총회장하신 그 이성곤 목사님이 쫓아나셨어요. 코로나 즈음에서 그 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입원하고 그랬는데 우리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투병하고 병원에 계시다가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그 소천의 소식을 안타까워하면서 지방의 목사님께 이렇게 합동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세상에 모두 가는 길로 우리 목사님 가셨는데 그 길이 우리도 곧 따라갈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대를 가르쳐서 참 불확실한 시대다 말하죠. 확실치 아니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의 삶을 또한 살고 있어요. 성경은 이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거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고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모르는 것이 뭐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 알면 독을 잡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 그러면 독을 잡고. 자,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있는데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리고 내 죽음에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이건 알잖아요. 네. 미국의 코미디언이 자니 카슨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거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모두 죽어야 된다. 그럼 덮어치기를 100% 다 죽는다. 우스개 같은 진리입니다. 부자도 강한 자도 유명한 자도 유명하지 못한 자도 또 많이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또 지위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문명한 자도 유명한 자 죽습니다. 죽어요.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니까 이 옛날 로마의 개선 장군하는 시대 그 모습이 화려하게 개선합니다. 그죠? 막 포로를 뒤에 막 끌고 오고 앞에 개선 장군의 나팔을 불며 말 타면서 쫙 들어옵니다. 그죠?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또 박수를 쳐줍니다. 또 개선장군은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이 영광과 환희의 절정에서 노예 안사를 마차 뒤에 태우고 끊임없는 개선장군 귀에 이 말을 전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적습니다. 이건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의미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영어로 표현하면 Remember we will be die. 당신은 다시 죽을 겁니다. 그만큼 뭐 유한한 인생이고 곧 사라질 것인데 승리의 영광이 너무 도취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라는 그런 로마인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은 성경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전서 7장에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잠시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화같이 됩니다.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그러면서 뭘 기억해? Memento Mori.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자, 3장 속에서 우리 1장 9절 살펴봤는데 시간이 허무했다면 두 번째 10절로 15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시간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의 삶을 허락해 줬을까? 시간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한 분배를 했어요. 그죠? 제가 27시간 삽니까? 여러분 똑같이 24시간 살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에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수 있지 모두 평등하게 똑같이 시간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을 경험케 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고 심판하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이 두 번째 대신 11절에 15절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거기 11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세 개 나눠서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 아름답게 해주셨다. 이거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또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주셨다. 이것이 허물 중에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깨닫는 것이 뭐냐? 12절에 그것을 또 그 깨우침을 써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베푸신 은혜가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정하셨는데 그 깨달은 것이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적정하게 아름답게 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한 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정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또한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공복을 갖고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그래요. 14,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이 뭐냐는 얘기예요. 영혼을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영원한 것. 그리고 이 영혼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존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이고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한숨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인생을 잘 판단했어요. 그러나 주님, 한숨의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에게 찬양드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 새로 바꾸면 우리 속에 주님이 채워야 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옆에 잡동사람으로 채워져는 우리는 만족함이 모르는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아서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그래서 거기에 누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야 할 공간에 하나님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내세를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배고픈 욕망을 느낄 때는 먹을 거에 대한 존재를 가장하죠. 그죠? 아, 배고파. 그럼 뭐 먹어야지. 먹을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죠. 목마를 때는 뭐요? 마시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죠.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구는 사람. 거기 이성에 대한 존재를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내세에 대한 동경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존재를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인간사회에서 또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든 종교가 없던 적은 없어요. 동서공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가 존재했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내 영혼과 내 주를 구원해 줄 자를 찾고 기대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에도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많은 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성립되어야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 종교들이 다 기독교의 내세관, 부활리가 짜맞추게 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이단 종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세는 있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이다.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얘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는데 이 땅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사시죠. 고생하면서 삽니다. 근데 죽은 후까지도 용한 형벌 속에서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겪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이 가난과 질병과 슬픔을 맛볼지라도 내세의 소망을 두고서 거기에 확신을 붙들고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애놓고 먹고 자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다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한시 꿈꾸는 일장춘몽 같은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왜? 우리도 인생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 이후에 내세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지낼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냐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내실 것입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희락과 복락 영원 무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저주와 고통만이 가득한 영원한 무궁한 그런 꺼지지 않는 불못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나와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 때문에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준비할 것이도 영혼의 때이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유비무환이 있어요. 유비무환. 그렇죠? 준비되면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모시고 또 성탄 아기에서 구원의 주님 오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 영원한 불못의 영원 고통하고는 우리는 감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복락이 이어진 것입니다. 병원 가면 딱 듣지 말을 소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아이고 좀 석달 전에 또 좀 일찍 오지 그랬어요. 너무 늦었어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그죠?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우리가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도 미룬다면 바로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복락이 충만한 천국의 영혼이 영존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허무보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 그 세월만 보면 허무하지만 하나님과 영혼을 보면 다시 모여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이 윌리엄 생스터님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근육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서 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어떡하죠? 불치병입니다. 그럽니다. 고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생스터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네 가지를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 결심을 반드시 자기가 지켰다. 그렇게 자기 일화를 남기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I will never complain. I will never complain 하는 거.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I will keep the home bright. 가정을 밝게 하는 데 유지하겠다. 왜? 나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가족이 다 우울해지면 안 되니까 그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I will count my blessing. 예? 내게 없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 준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다. 하나님 주신 분복들을 생각하면서 헤아려보면서 그것을 헤아려보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I will try to turn it to gain.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노력을 내가 하겠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맞죠?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래서 내가 비로소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처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고 선물이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시간이 주는 교훈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교훈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죠?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깨달았다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까? 그것은 경외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신뢰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앞에 있는데 안 하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생들이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일이 반복되고 반복된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간 것을 또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사계를 정해놓고 24시간을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앞으로 정한 때는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 기쁘고 선을 행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 16절에 21절 말씀이 그것이 무엇에 대한 거냐? 시간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셨다 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그저 인생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하는 것이 공정해져야죠. 그죠? 그래서 이 법원 가면은 그 이렇게 눈 가리고 저울 두들고 있는 거. 그죠? 예, 보면은 보니 선입견이니까 눈 가리고 저울 두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법 앞에서는. 근데 재판하는 곳에 공의가 세워질 곳에 공의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바로 구분하는 것이 재판하는 건데 공의로 할 재판소에 악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공의가 떨어지고 의인들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고 있다. 우리 소선지자 하면서 이런 내용 많이 살폈어요. 그죠? 있는 자들이 신발커리로 막 노예를 사는 그런 모습들. 악인이 반대로 부당하게 의의 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생각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인간 법정에서는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당하고 그런 의인들을 다시금 신원해주고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장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냐? 17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을 것이다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때 아름답게 정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일 속에서 시간 속에 심판한다는 것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18절이에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겠다. 자, 하나님이 인생에 악이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성적을 시험을 치죠. 어제 잠깐 연자매가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하도 공부에 빠지니까 시험 답안을 쓸 수 없어 뒷장에다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어필하는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였는데 그때 저는 좀 좋게 하려고 썼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인생의 수준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받으시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가까이하고 죄악에 머물다 보면 그 순이 죄악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18절 보니까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십니다. 뭐와 동일하다는 얘기야? 짐승과 같다. 이 세상에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죽하면 뭐만 두고 살아? 네. 그래서 듣지 말아야죠. 그러나 인생은 짐승과 근본적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과 짐승이 같은 점을 19절에 20절에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뭐와 똑같다? 죽으면 똑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게 뭐냐?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흙에서 왔어요. 물론 우리도 흙에서 왔지만 그러나 그 혼도 몸도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하나님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혼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육신을 떠날 때 우리 혼이 위로 하나님의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이랑 똑같이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 불문에 빠지는 그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22절에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줄 안 두겠냐. 그 뒤에 일어날 일, 신우사, 그 일들을 보려고 그를 데려올 자가 누구겠느냐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시간 짧습니다. 세월 짧아요. 우리가 구원 받은 뒤에 살아갈 세계는 이제 영원한 세계입니다. 짧은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비교하며 삽니다.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생에 사는 삶은 찰나와 같아요. 찰나. 그래서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정은 어디서 결정되시는가? 여기서 짧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됩니다. 자, 여름은 여름 스스로 잊지 않고 여름의 과정이 지나가면은 가을이 준비돼서 그래서 여름 속에서 가을이 예비되는 거예요. 또 가을을 준비하는 게 여름입니다. 또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고 겨울은 또 봄을 준비합니다. 낮은 밤을 준비하고 밤은 낮을 준비해 존재합니다. 현세의 삶을 짧지만 이 삶을 잘 살아야 영원한 내세를 잘 맞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현세는 내세를 위해 있습니다. 밤이 있으니까 낮이 있듯이 현세가 있으니까 내세가 있듯이 내세는 영원하지만 현세는 짧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 현세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산다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 현세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과 사도들은 오직 내 달려갈 길, 그리고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돈 없고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아니, 나를 죽인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뜻대로 해서 달려나가는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오는 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시간들 세상을 위해서 쌓아두고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위해서 또 천국을 위해 쌓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또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영원한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사람의 가치를 딱 따지면은 우리 화학적 분석하게 되면 한 7달러, 8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 사람은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일과 시간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 개인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일에 우리 삶들을 투자하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바울사도의 고백을 듣고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지극히 작은 환난도 하늘에서는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귀한 것으로 보상받아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전설 보는 관점을 잘 갖고서 허무와 염세와 회의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반복해서 일러주신 것, 경외하라. 이 땅에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살피라. 그리고 또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는 사실을 뜯고서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 허물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까? 어떻게 영생의 때를 준비할까? 깨달아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투자할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